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2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부 나라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경고로 올리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이스라엘, 홍콩과 마카오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내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는 총 17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2,700여 명이 숨졌다고 중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병사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병사가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주한미군 장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23세 남성으로 현재 부대 밖 숙소에 격리돼 있습니다. 이 병사는 지난 24일 대구 미군기지인 캠프 워커를 방문했으며 캠프 캐럴에도 머물렀습니다. 미군 가족에 이어 병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자 주한미군 기지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미국인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네 번째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 10차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대선 후보 7명이 참가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앞서 열린 세 차례 경선에서 종합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2위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 시장, 3위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이 참가했습니다. MBC 방송은 최근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역 민주당 유권자를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정파 탈레반 간 임시휴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도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7일간의 임시휴전이 이틀 동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프간 주둔 미군의 수를 현재 12,000명에서 8,600여 명으로 줄일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양측이 임시휴전 약속을 지키면 오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오늘 수도 이스탄불에서 이달 말까지 이 지역 인근의 시리아 정부군을 터키 감시초소로부터 어떻게든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지난 2017년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이들리브 일대에서 휴전에 합의하고 양측의 휴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이 지역에 감시초소 12곳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 새로운 시민권법을 둘러싼 힌두교와 이슬람 단체 간 폭력적인 충돌로 적어도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4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정된 시민권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시위자 수천 명이 충돌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사망자 외에 18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고 주한미군 병사 가운데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들보다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군축회의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진이 영하 20도에서 시작하고 원산은 1도, 낮 최고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4도, 개성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감염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한미군 병사 가운데 첫 번째 확진자도 발생한 가운데 최초 발원지인 중국에서마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여 사이 확진자는 대폭 늘어 26일 오후 4시 현재 총 1,26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사망자는 12명입니다. 이에 한국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입니다.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들보다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이 정점이 되고 다시 뭐 그다음 웨이브가 올지 하는 판단을 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 조정관은 지역 전파가 이루어질 경우 초기 일주일 사이 매우 급격하게 감염자가 발생한다며 이 시기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 상황으로 볼 때 당분간 계속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충원 등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첫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의 23세 미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사는 현재 기지 박 숙소에서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의 가족인 60대 여성에 대한 확진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주한미군 병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기지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한국 내 기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 본토 등으로의 가족 이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도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나서 한국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주중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항 등 입국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한국과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26일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건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조치가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만약 중국 내 감염이 다시 증가한다면 세계적인 감염병 전쟁을 교착상태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끊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핵군축 핵확산 금지조약 회의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한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상당히 자제해왔다며 중국도 이에 상응해 과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입국을 금지하는 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입국 이후 격리하는 국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리카의 세이셸 등 27개국입니다. 그러나 중국발 감염원이 여전히 끊임없이 한국 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공항 검역만으론 해외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한 감염력을 지닌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던 겁니다. 의사협회 측은 골든타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바이러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출입국 통제는 질병관리본부의 요구대로 한 것이라며 열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 전체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들이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국내 요인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환자를 막는 데 방역 역점을 주고 있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중국 전문가인 VOA에 이미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한중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협의가 없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기네 입장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갖다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하면은 이제 더군다나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5일 적정한 시기에 검역에 대해 유증상자 중심의 검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중국인 유학생 검역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을 최고 등급으로 격상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에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CDC가 가장 높은 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한 것은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경고로 올리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발된 호흡기 질환 발생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며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한국을 여행해야 한다면 아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눈, 코, 입을 만지지 말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60%에서 95%가 함유된 세정제로 손을 닦을 것을 권했습니다. CDC의 여행경보는 단계 주의, 2단계 경계, 3단계 경고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일반적인 보건상의 주의가 필요할 때, 2단계는 좀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할 때, 그리고 3단계는 질병이 창궐했을 때 발령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5일 CDC처럼 여행경보를 올릴 계획이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여행경보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안전우려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경보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상황, 건강상 위험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2일 한국에 대해 4단계 중 2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하며 한국 여행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면 여행 일정이 지연되고 강제 격리될 수 있으며 매우 비싼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내리는 여행 권고 중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주의 실시를 뜻하며 여기에 세계 110여 개국이 해당됩니다. 강화된 주의를 실시하라는 2단계는 신종 코로나뿐 아니라 테러 위험, 사회 불안 등 각국 상황을 근거로 내려집니다. 이어 3단계는 여행을 재고하라는 단계고 가장 높은 등급인 4단계는 여행 금지입니다. 국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영국과 일본 등 군축회의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핵군축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복귀와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은 25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so much more still to do. State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pose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마드 부장관은 국제사회가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 안보 태세 확립에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우려와 관련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이들 국가들의 핵 군축 속도가 많은 국가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실용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영국은 군축 문제에서 강력한 성과를 거둬왔고 군축에 대한 다자간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핵 군축과 비확산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 parallel to nuclear disarmament, we should work together on nuclear non-proliferation. Japan continues to support the U.S.-North Korea process. Japan reaffirms its strong commitment.
오미 아사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은 일본이 미국과 북한 간 대화 프로세스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BID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note with concern that the proliferation of ballistic missiles, especially those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remains a serious challenge. The repeated ballistic missile
에르키 코다르 에스토니아 외무부 부장관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확산이 심각한 도전으로 남아있다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다르 장관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오직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 국제적 의무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국가들은 기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행동 강령을 만들어 북한 등의 미사일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르단 그르리치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군축회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군비 경쟁의 단계적 감축과 통제를 촉구했습니다. 라드만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가 핵폐기 달성을 위한 유일한 포괄적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군축회의에서의 지속적 논의와 NPT 등 관련 국제조약의 일관성 있는 이행이 국제 핵안보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연 지 이번 주로 1년을 맞습니다. 이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미북 양측은 지난 1년간 협상은커녕 만남조차 거의 없었고 북한은 사실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VOA는 하노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북 협상의 현주소와 향후 진전 방안을 살펴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달라진 북한의 태도와 대미 접근법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4,500km의 먼 거리를 60시간 동안 열차로 달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핵심 참모역을 수행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 위원장이 미북 협상에 대해 의욕을 잃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국식 대상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지 않는가.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선임 정책국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보여준 것은 기본적으로 대미 접근법에 대한 재평가였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we've seen in the year since is basically a reevaluation of the approach.
김 위원장은 회담 한 달여 뒤인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해제 때문에 정상회담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김 위원장이 4월 시정 연설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가고자 했던 새로운 대미 정책 방향의 윤곽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s speech in April, I think, provided the outlines of what turned out to be the new direction for North Korea.
시정 연설 이후 김 위원장의 행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이는 변화된 대미 정책 방향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첫째, 김 위원장은 4월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사격을 시작으로 신형 무기 시험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이와 5월부터 11월까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 등을 13차례에 거쳐 시험했습니다. 둘째, 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고 6월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5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중순 북한 관영 매체는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보도했고 일주일 후인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정의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이뤄나가기 꼭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회동 이후 정상 외교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7월 중순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6월 판문점 회동에서도 거듭 확약했다며 8월 미한 연합훈련은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핵실험 북한이 판문점 회동 이후 정상외교에 기반한 미북 협상이 한계에 달해 진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t that point they concluded that Trump can't make his own bureaucracy. He can't make decisions and have them stick.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부 관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득하지도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7월 중순부터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된 8월까지 약 40일간 7차례 신형 무기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7월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면서 군사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당초 예정보다 늦은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 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순회 대사는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애초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해리 카즈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스톡홀름 협상의 결렬은 미북 간 긴장화나 이른바 대탕트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표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failure of talks this fall in Stockholm was the marker that the beginning of the end of détente was coming.
북한이 대미 관계에서 지렛대를 되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갔고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 김 위원장이 강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자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11월 중순 예정된 미한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10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50일간 고위급 인사들의 명의로 무려 14차례의 대미 메시지를 발표하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재개 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12월 7일과 13일에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유럽연구소 라몬 파체쿠파르도 한국학 석좌 교수는 북한이 장기적 관점에서 핵협상에 접근하는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혹은 다른 종류의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며 장기전에 대비한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연말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대미 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의 대미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과의 장기 교착 상태에 대비한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 해제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략 무기 개발 사업도 더 활기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파 국장은 북한이 연말 당 전원회의를 통해 지난 2년에 걸친 미국과의 실험적인 협상을 끝내고 제재 체제하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는 장기적인 투쟁에 대비한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협상에 임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경제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김 위원장이 결국 제재 완화를 위해 협상장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can describe North Korea as having taken a wait-and-see approach. In my view, it is obvious that they want an agreement.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북한이 현재 미국의 적절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비핵화 협상의 타결을 원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 1년을 맞아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은 미북 협상에서 대선을 포함한 미국 국내 정치 변수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1년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줄어든 관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과 트위터 언급 등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트위터를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탄핵 사태와 관련한 트윗입니다. 탄핵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600차례 이상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후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북한은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직접 언급한 건 25차례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앞선 2018년에 80여 차례 북한 관련 트윗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무려 70% 줄어든 겁니다. 기간을 나눠보면 8월까지 올라온 트윗이 전체의 90%인 22건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관련 트윗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트윗은 지난해 12월 20일로 이마저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 소식을 전하며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사라졌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앞세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I just do want to tell you that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and a great relationship has been made.
대북 문제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북한과 훌륭한 관계가 조성됐으며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잘 알게 됐고 존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 두 달 뒤에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상호 신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하지만 이런 발언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가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미북 실무협상 일정이 확정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만나기를 원하고 그들과 만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내세울 때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실무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침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진전 없이 해를 넘기면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분이 넘는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소위원회가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 1년을 맞아 미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재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국제사이버안보정책소위원회가 25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북 정상 간 외교에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오히려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regime continues to produce fissile material for more nuclear weapons as well as expanding and refining production facilities.
북한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위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핵탄두 개발을 위한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미북 외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협상 기준을 낮추지 말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은행 등 300여 곳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 남부연방지법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토 몰수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중국 선박과 선박회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미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제재가 아닌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란을 제재로 압박해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데 3년이 걸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빨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진전은 내지 못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정상화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미국 대선 전까지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y're buying their time. And for them, I think it's impossible. For them, it's hard to return to negotiation without sanctions relief.
북한은 시간을 끌고 있으며 제재 완화 없이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로 활동했던 로버트 킹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유린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을 주장했습니다.
Workers are not paid directly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ir salaries flow to the regime. Second, North Korean workers are not fully and fairly compensated for
북한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의 상당한 부분이 정권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에 대해 공평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방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떤 물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실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부가 최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할 경우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의회는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리드 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더 많은 핵물질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해상과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갖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신속히 타결돼 긴장과 불확실성을 악화시킬 뿐인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아니라며 그렇게 하면 정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테리 연구원도 미국의 과도한 분담금 요구는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형태로 훈련이 조정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면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북한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VOA에 양국 지휘부가 연합훈련 조정에 앞서 대비태세와 영내 안전보장, 억지력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 국방장관이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한 연합 지휘 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 훈련에서 대비 태세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고 말하며 대북 억지력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양국 장관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악한 경제와 부실한 보건체계, 영양부실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그 같은 주장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신종 코로나 대응에 벅찬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상태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연합훈련을 통한 대북 억지력 목표는 대비태세나 영내 안전보장보다 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예상되는 연합훈련 축소 형태와 관련해선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면 기존 극비전쟁 지휘소인 CP탱고에서 미한 지휘부가 모여서 진행했던 기존 방식에서 규모를 축소해 연합사 작전센터와 유엔사, B2, B1 벙커, 한국 합참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ooks 전 사령관은 연합훈련 분산 실시가 전시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지휘소가 타격받거나 통신망에 이상이 생긴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도 연합 지휘소 훈련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훈련과 같은 효과를 보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참여 인원을 축소해 분산된 장소에서 원격 화상 회의를 하는 등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Combined operation center. Mm-hmm. They could use multiple operation center and link them virtually to video telecom.
하지만 훈련 축소 결정이 어디까지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고려인 만큼 향후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나설 경우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미한 군당국의 연합훈련 축소 고려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연합지휘훈련의 경우 약 천여 명의 참모장교들이 한정된 장소에서 2주 동안 함께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최근 일본의 크루즈선 내 감염과 유사한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축소 결정이 적절한 조치일 수 있지만 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ou're not doing large scale exercises, then you're not, you're not acquiring and maintaining that level of expertise.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미 기존 연합훈련을 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한 상태에서 또다시 축소를 강행한다면 기존의 훈련의 질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알아보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사 한 명이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 논란 많은 시민권법을 둘러싸고 종교적 충돌이 벌어져 적어도 20명 사망했습니다. 25일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10차 토론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첫 소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에서 첫 번째 감염 확진자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사 가운데 한 명이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예,
주한 미군 사령부는 캠프 캐럴에서 근무하고 있는 23세 미군 병사가 바이러스 감염 양성 반응을 보여서 현재 영외 숙소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 주둔 중인 전 미군 병사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캠프 캐럴이라면 대구시하고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데요. 이 병사가 이틀 전에는 같은 경북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지금 대구는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캠프 워커라고 하면은 며칠 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곳인데요.
네, 맞습니다. 주한 미군 가족인 60대 여성이 지난주 두 차례 캠프 워커를 방문한 후 24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주한 미군 당국은 현재 한반도 전체 미군 기지의 위험 단계를 이 높음으로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에는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전체적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26일 하루 동안 290명 가까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1,2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가운데 220여 건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또 사망자는 26일 또 한 명이 사망하면서 모두 12명으로 늘었는데요. 12번째 사망자는 70대 남성으로 이번에 집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 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 보건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6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네. CDC 관리들은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현재까지 57건의 감염 확진 사례만 나왔습니다.
네.
이 CDC 관리들은 아직은 미국 내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 것인가의 문제지 가능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또 CDC 측은 지금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인들도 뭐 중국이나 지금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당국에서는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CDC는 현재 1차적으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등 5개 대도시 보건당국과 협력해서 이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까지 바이러스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CDC는 순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넓게 퍼진다면 이 격리 조처 등 현재 방식만으로는 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휴교, 집회 취소, 재택근무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긴급 예산 요청했죠?
네, 25일 인도 방문 중에 가진 경제 관련 회의에서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해 25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예산은 백신 개발과 치료 등에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백악관이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조율도 없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중국 보건당국은 26일 새로운 감염 확진자가 400여 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500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서
네.
이 확산 속도가 다소 주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 감염자가 7만 8천여 명이고 사망자는 이날 52명이 더 늘어서 총 사망자가 2,7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로 가봅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시민권법을 둘러싸고 아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인도 전역을 들끓게 했던 시민권법 문제가 해를 넘겨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4일과 25일 인도를 방문했는데요. 이 기간 시위가 격화하면서 적어도 2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시민권법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가 지난해 개정을 추진한 시민권법인데요. 인도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3개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에 와서 불법 체류 중인 6개 그 종교 신자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인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예.
인도 정부가 제시한 종교군의 이슬람교가 빠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인도 정부가 제시한 종교는 어떤 종교들인가요?
네, 힌두교와 불교, 기독교, 시크교, 자이나교, 파시교 등 6개 종교인데요. 개정안은 또 이들에게는 시민권 획득 자격 기간도 단축했는데요. 이에 빠진 이슬람교 신자들, 이 무슬림을 중심으로 인도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슬람교를 뺀 이유는 뭡니까?
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무슬림이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예.
하지만 힌두 민족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모디 정부가 무슬림 차별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 개정안이 예.
모디 총리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네네.
인도 야당은 대법원에 위헌 심사를 청구하면서 시행 유예를 요청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로써 수년간 종교적 박해를 받았던 이들의 고통이 덜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무슬림이 많이 거주하는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있었고요. 이에 인도 인구의 다수인 힌두교도 등 지지 세력이 맞붙으면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인도 인도를 방문했고 그 기간 시위가 있었다 이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특히 시위가 격화된 상황이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과 25일 이틀간 인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예, 취임 후 처음 방문으로 모디 총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미국 대표단을 극진히 대접했는데요.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전후로 이 서북부 지역은 물론 수도 뉴델리에 유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방화, 총격, 집단 폭행, 염산 투척 등의 폭력으로 격화하면서 20명 이상이 숨지고 20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모디 총리와 종교 자유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면서 모디 총리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국민들의 종교적 자유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또 인도가 종교 자유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10만 인파가 모인 성대한 환영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는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바쁜 기간이거든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자, 인도에 방문한 그만큼의 성과도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인도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인도와 포괄적 무역 협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양국 모두의 매우 중요한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또 인도가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 10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가길 바라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10번째 텔레비전 토론이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CBS 뉴스 주간으로 총 7명이 참가했는데요. 앞선 9차례 그 토론보다 전선이 명료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전선이 명료해졌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상대로 나머지 예비 후보 6명의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네.
이 샌더스 의원은 현재 예비선거 종합순위 선두인데요. 상원에서 오랜 동료로 활동하면서 진보 정책에 공감해왔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이날은 적극적으로 샌더스 의원 비판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샌더스 의원은 어떤 점이 공격을 받은 건가요?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본선 경쟁력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고요.
예.
둘째, 최근 러시아의 대선 개입설에 샌더스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점도 논쟁거리였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본선 경쟁력이 없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종합순위 2위를 달리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든 시장이 이 부분 공격에 앞장섰는데요.
예.
샌더스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추가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연장되는 것뿐 아니라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줄 우려도 생기고 상원 대다수 의석까지 빼앗길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샌더스 의원이 후보가 되면 최종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도 지고 상원, 하원 이 선거에서도 민주당에게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샌더스 의원의 강경 진보 성향 때문에 중도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거다라고 워런 의원이 말했는데요.
예.
내가 버니 샌더스 의원보다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진보적인 의제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설득하고 집행하려면 좀 더 온건한 태도와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워런 의원은 그 방면에서 샌더스 의원보다 자신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샌더스 의원이 진보 성향이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게 강경 진보 성향이라서 또 공격을 받는 거군요.
네, 예, 주요 공약들이요. 현 상황에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진보 의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예.
정부 주도 건강보험을 전면 시행한다든가 최저임금을 대폭 늘리고 대학 등록금 금을 무료로 만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공화당 쪽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네, 한 부분 더 볼까요? 러시아 대선 개입설 이 부분을 공격받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러시아 당국이 지난 2016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다방면으로 활동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내용의 정보기관 비공개 브리핑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활동을 하는 목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백악관 측은 그런 정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가 샌더스 의원을 지원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날 토론에서 이 부분에 공세가 집중된 겁니다.
샌더스 의원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네, 이번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러시아 당국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내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미국 선거에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 언급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짧게 정리해볼까요?
네, 이스라엘 조제 대사관 이전 사업 그리고 북한 비핵화 같은 국제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울러 최근 세계적으로 긴급 현안이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도 토론 주제였는데요. 에이미 클로버시아 상원의원은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 정치를 떠나서 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양덕은 오전에 남포, 신의주, 구성 오후에 구름 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5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8도입니다. 자강도 맑겠고 중강은 아침 최저 영하 16도까지 내려갑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 맑고 오후에 해주, 용현, 사리원 구름 많이 낍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8도에서 10도입니다. 강원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 모든 지역이 오전에는 맑겠지만 장전은 오전까지 흐리고 눈 내립니다. 원산 아침 최저 1도, 장진의 아침 최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계산이 영하 1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7도에서 8도, 계산 지역이 영하 1도, 삼전 영하 4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전에 앞바다 쪽에 한때 비나 눈 내리겠고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3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조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2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2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284명이 증가한 1,2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행 자제를 권고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부 나라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인 경고로 올리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이스라엘, 홍콩과 마카오 등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내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는 총 17개 국가로 늘었습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2,700여 명이 숨졌다고 중국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병사 가운데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에 근무하는 주한미군 병사가 신종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주한미군 장병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가족에 이어 병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자 주한미군 기지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미한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미국인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네 번째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 10차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대선 후보 7명이 참가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앞서 열린 세 차례 경선에서 종합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2위인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 3위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이 참가했습니다. MBC 방송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 민주당 유권자를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무장정파 탈레반 간 임시휴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도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의 7일간의 임시휴전이 이틀 동안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프간 주둔 미군의 수를 현재 12,000명에서 8,600여 명으로 줄일 방침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양측이 임시휴전 약속을 지키면 오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을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오늘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 이달 말까지 이 지역 인근의 시리아 정부군을 터키 감시 초소로부터 어떻게든 철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지난 2017년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이들리브 일대에서 휴전에 합의하고 양측의 휴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이 지역에 감시초소 12곳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 새로운 시민권법을 둘러싼 힌두교와 이슬람 단체 간 폭력적인 충돌로 적어도 2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4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정된 시민권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시위자 수천 명이 충돌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충돌로 사망자 외에 18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